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셨죠?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만지를 때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격이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갑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복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새벽에 목사님도 입이 마른다 했는데 저도 2층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심박동이 막 굉장히 뜁니다. 여러분 참 괜찮죠, 그죠? 예.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성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죽은 아브라함, 죽은 사라가 하나님으로 잉태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생각나죠? 예.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자신의 방법이나 또 자신의 수단이나 이런 것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됨을 가르쳐 주셔서 100세 된 아브라함 그런 사단이 주는 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는 세계, 그래서 이삭을 얻는 세계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그 말씀 연초에 듣고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한 것처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처럼 2013년 한 해 내 기능은 또 적은 것이구나. 내가 뭘 하려는 것도 다 죽은 것이고 내가 했다라는 것도 죽은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 자신을 보면 보는 것도 죽었고 깨닫는 것도 죽었고 내 속에 있는 상식도 지식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죽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 죽은 기능밖에 없는 내가 목사 노릇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없는 겁니다. 죽은 기능밖에 없는 내가 가정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없는 겁니다. 죽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복되게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게 또 있는가 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저를 보니까 죽은 인간인데 내가 왜 신학을 어렵게 하고 사역을 어렵게 하는가? 죽은 인간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원함을 주고 사단이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주는데 그게 난 줄 알고 그렇게 사니까 힘들고 또 한계도 만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 살았구나.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죽었지? 내가 언제부터 죽었지? 그 어디서 죽었지? 이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셨는데 아, 내가 아담 안에서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가 된다 했어요? 정령 뭐가 잘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죄인이 된다고 하신 게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고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기 전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의 사상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고 나를 복되게 이끌어야 되는데 아담 안에서 나를 복되게 끌어주는 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죽은 자인 줄 모르고 볶은 꽃인 줄 모르고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하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계속 확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제가 96년도 9월 16일 날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내 마음에 있던 죄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97년도에 성격에 와서 훈련을 받고 98년도에 처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시작을 했더랬어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죽은 자인 줄 몰랐습니다. 내 기능이 다 죽은 인간인 줄은 몰랐어요. 말씀했는데도 내 마음에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죽은 인간이구나. 그럼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럼 죽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자 이게 정상입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죽은 사람의 지혜로 뭔가 깨닫고 구성하는 것도 정상입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죽은 사람이 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는 것도 다 틀린 것인데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의 일을 맡기고 또 좀 할 만한 것들은 해내지만 내 한계 너머의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실 때 저는 마음이 막 허둥대요. 야, 이걸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나? 허둥대요. 그리고 내 의지로 막 부딪혀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내 의지보다 한계가 더 커버리면 뒤로 펄떡 나가자빠져요. 여러분 안 그래 보셨죠? 그죠? 네,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외 캠프에도 이렇게 쓰임을 받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뭐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가 보면 한계 너머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계 너머의, 내 한계 너머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계 너머의 일들이 생기면 저는 그런 일들 앞에서 막 어찌하노 허둥대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이 형편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도 저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야, 이게 가능하나 불가능하냐 이걸 하겠냐 못하겠냐 이런 소리를 제 속의 소리를 듣고 어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 되어 있죠?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그러면 나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죽었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 내가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모습, 죽은 자의 현상들을, 죽은 자의 증상들을 여러 곳에 기록을 하셨거든요. 로마서 3장에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으니까 자, 그 입을 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썩은 냄새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욕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제가 내 속에 죽은 것밖에 없는 걸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 죽은 기능을 자꾸 옳게 여겼습니다. 내가 오르면 다 옳은 줄 알고요. 내 기준이 맞다 싶으면 다 맞는 줄 알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을 자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는 증상이 이래.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개똥이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누구 마음요? 예, 저 마음요. 제 마음을 보고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왜? 썩은 것, 죽은 것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기능밖에 없는 그래서 내 영혼은 죽은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그러면 내게서 욕구를 일으키고 뭔가 해야지 하고 원함을 일으키고 하는 이거는 누구냐? 이놈이 누구냐? 내 속에 사단이. 사단이 원함을 일으키고 욕구를 일으키고 정욕을 일으키고 음란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는데 저는 그게 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난 줄 알았어. 그리고 잘못하면 주눅들고 또 뭔가 실수하면 주눅들어서 기어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죽은 자야. 몇 프로 죽었습니까? 100%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의 기능이 100% 죽은 우리 영혼을 보고 참 불쌍하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야. 하나님은 늘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저를 보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단이 그 생각에 취해 사는 겁니다. 코스타리카 우린 열대 지역에 아네로시무시스라는 이 거미가 있습니다. 이 거미는 말벌이 그 독특한 단백질을 숲속에 팍 뿌려놓는데요. 그럼 이 아네로시무스라는 이 거미가 그 말벌이 뿌려놓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단백질 속에 말벌의 그 DNA가 거미 속에 침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거미는 거미 본래의 삶을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말벌이 침으로 거미 독을 쏘고 그 속에다가 말벌 유충을 탁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벌에게 쏘이고 말벌의 단백질을 섭취한 아네로시무스라는 이 거미는 자기가 원래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막 그렇게 하던 삶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답니다. 그 새로운 집은 예전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냥 총총 이렇게 집을 짓던 거미줄을 버리고 이 말벌 새끼가 살 수 있는, 그래 비가 와도 비가 스며들지 않는, 그래 꽃갈 같은 집을 짓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벌의 이 DNA가 EGT라는 이런 DNA가 거미 속에 들어가서 거미 뇌에 침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벌의 DNA가 거미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거죠.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미는 그때부터 자기 의지, 자기 생각, 뭐 자기 거나 전부 다 잊어버리고 말벌이 지시하는 대로, 말벌에 의해서, 말벌 유축을 위해서 집을 짓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벌 새끼의 숙주가 되는 거죠. 요사이 뭐 인터넷상에 떠도는 말로 좀비가 되는 겁니다. 말벌의 좀비, 숙주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생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불신의 생각이라는 DNA가 우리 지식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마음껏 써먹었던 거예요. 사단의 좀비가 됐구나. 사단의 숙주가 됐구나, 내가.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저는 집안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지셨어요. 둘째 아들인데 살림을 나서 살기 어려운, 제가 82년도에 살림을 났는데 그때 수해가 나서 농토를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밭에는 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 곁 떠나서 분가를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맨주먹으로 자수성가해야 되겠다. 뭔 성가요? 자수성가. 그래 자수성가할 마음으로 제가 예수는 믿기 전에 세상에 나와서 정말 맨주먹으로 부딪혔어요. 자수성가해야 되니까 돈 펑펑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돈 펑펑 쓰고 어떻게 자수성가합니까? 그래서 애들을 태우고 어디 명절에 고향에 가도 휴게소에 들리면 애들이 아빠 짜장면, 아빠 우동, 아빠 핫도그 해도 못 사주는 거예요. 예, 뭐 해야 되니까요? 자수성가해야 되니까. 그래, 애들이 아빠 화장실 가요 하면 얘들이 2차 어디 갈 걸 내가 계산하니까 휴게소 식당 앞에 제가 차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 차를 딱 세우고 얼른 먼저 뛰어가서 볼일 딱 마치고 제가 보초를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눈이 시선이 식당 쪽으로 가기 전에 얘들아 빨리 타라 빨리 타라, 식은 없다고 훅 몰아가지고 태우고 집으로 가고 제가 그랬던 겁니다. 뭘 해야 되니까요? 자수성가해야 되니까. 저는 그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역도 제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더라고요. 내가 사람들 막 복음 전하고 내가 사람을 모으고 내가 사람들을 세우고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전부 다가 사단의 숙주가 되어서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흘러갈 뿐인데 저는 그런 식의 삶을 오랫동안 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그런 내 영혼의 모습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항상 악한 자야, 죽은 자야. 그런데도 뭐하러 먹고, 입으로는 이해하고 또 하려고 하고. 몽골에서 하나님이 저를 한번 다 잡으셨어요. 나는 나름대로 뭔가 준비하고 잘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종의 눈에는 내 마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런 것을 잡아주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모르니까 어려워만 하고 힘들어만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모습은 정말 이런 자야. 너의 모습은 이런 자야. 근데 제가 죽은 자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너 이 사람 봐라. 내가 은혜를 입혔지만 은혜 입은 나를 믿냐? 은혜 입은 자기를 믿냐? 일반 달란트 빚진 자,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주셨는데 이분은 탕감 받은 것은 있지만 탕감해 주신 임금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으로 살아버렸죠. 그래서 백대나룬 빚진 동안 목을 잡고 쥐어 흔들고 너 언제 갚을래? 저도 일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죄만 탕감받고 여전히 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준 죄와 내 속에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세계를 넣어서 내 인생을 끌어주고 싶으셨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자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야 이제 천국 가겠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네. 그러면서 내 자신 믿고 그래 사는 거죠. 하갈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씨를 받을 수 없는 여인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그 여주인의 배려로 또 바깥 주인의 그 품어줌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거든요. 잉태하고 나서 탁 보니까 자기가 잉태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주인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주인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죠. 저도 때로는 말씀에 막 깨달아질 때가 있었어요. 야, 이거는 목사님도 모를 거야. 여러분도 가끔씩 그럴 때 있죠. 신령할 때 있죠. 그죠? 아, 대단히 신령해지도 마요, 그거. 예? 아, 대단히 신령해지는 거야. 야, 이거는 지역장 목사님들도 모를 거야. 이런 신령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는 까딱하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은 하지만 속에서 무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보셨죠, 그죠? 정말 내 자신을 모를 때 저는 늘 그런 데에 휘말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읽어보고 또 이분들의 마음이 어떤가,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가 자꾸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함께하는 왕이 됐을까? 그래서 다윗 왕의 마음을 계속 성경에 찾았어요. 근데 다윗 왕의 마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을 간증했는데 나는 물같이 어그러졌고 물같이 쏟아졌고 내 뼈는 어그러졌고.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별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진토. 사망의 진토. 죽음의 자리. 자, 다윗은 하나님이 두신 사망의 진토에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멸 같아서 내 속에 녹았고 내 힘도 말랐고 내 혀도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지식도 죽었고 마음도 죽었고 뼈 뭔가 마음에 세우고 사는 것들, 오름도 뼈가 될 수 있고 수단도 뼈가 될 수 있고 방법도 뼈가 될 수 있는데 다 어그러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다윗은 사단으로 온 모든 것이 사망이 당했다고 간증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것이 마르고 내 것이 사망이 된 사람 하나님 그분밖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것이 사망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만나서 23장 뭐라고 노래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누가 하시는 것을 노래합니까? 여호와가 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모든 기능이 죽고 하나님과 합해져서 하나님의 것이 살아난 하나님의 것이 부활된 걸 노래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나한테 주고 싶은데 사단이 자꾸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회개가 뭔가? 너는 죽어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사단의 잘못된 사단의 기능만 살아있는 이 사단의 세계를 또한 보게 하고 그래서 사단은 내 행위를 강요시키고 네가 뭘 해야 돼, 네가 반듯하게 해야 돼, 네가 실수하면 안 돼. 사단은 내게 행위를 강요하고 자꾸 행위 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그걸 보게 하셨구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이런 죽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런 죽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죽은 자와 똑같은 다윗이 죽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합했구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하셨구나. 왜? 내 기능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예수님과 언제 합해졌지? 그래서 성경을 찾았어요. 정말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나를 예수님이 언제 데리고 가셨고 언제 나를 살려주셨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다가 내가 못 찾으면 주변에 종들이 가르쳐준 종들이 계셔서 여기서 합해졌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적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합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언제 합해졌겠습니까? 언제 합해졌고 어디서 합해졌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손들어 발표하시면 나중에 제가 혹시 길가에 가다가 만나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 텐데 네? 언제 어디서 합해졌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은 우리 영혼을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그런 나를 데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저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래서 죄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죽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라는 의미는 죄 때문에 죽은 우리 영혼과 죄가 예수님과 합해졌다는 겁니다. 합해졌다는. 여러분 해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합해졌다. 자, 합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죄와 죽은 우리 영혼을 끌어안으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음의 의미고 장사 지낸다는 의미고 물속에 올라올 땐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죄도 받으셨고 죽은 우리 영혼도 끌어안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장사 지내고 죽은 우리 영혼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렸다는 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죽은 내 영혼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끌어안고 주님이 품으셨구나. 주님 나를 품으셨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이 죽은 내 영혼을 끌어안고 계속 불쌍히 여기고 다니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심판을 받으실 때 죄를 심판하고 사단을 멸하고 이제 죽어있는 내 영혼을 무덤 속에 3일을 같이 지내시면서 예수님이 사단에 의한 모든 건 내가 멸한 거야. 멸한 거야. 죄를 멸했고 사단을 멸한 거야. 그러나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덤 속에 3일 동안 예수님 계시면서 너는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살도록 그렇게 나를 복을 입히셨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내게 많은 복을 입혀셨는데, 그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합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합하고 싶어도 합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가룟 유다. 자,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합해집니까? 안 합해집니까? 안 합해졌죠. 그죠? 안 합해졌습니다. 왜? 사단이 준 기능을 가지고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준 기능을 가지고 사니까 사단이 준 생각, 사단이 준 정죄, 사단이 준 자살할 생각, 이거는 가룟 유다가 갖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버려야 할 거였거든요. 버려야 할 건데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뭐 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고 이런 놈은 죽어야 돼. 그래 자살하고요. 예수님 따라 다르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죽은 자를 모르니까 다 사단에게 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좀비. 숙주가 된 거죠. 또 성경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울왕도 보면 원래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기능으로 살라고 사울을 왕 세웠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에 주는 악신에 충동되어서 그 기능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내가 마귀한테 속으니까 사울 왕처럼 가론 유다처럼 또 시므이처럼 요압처럼 내가 나발처럼 이런 구조로 내가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믿죠.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자, 여러분 믿죠? 예, 저도 믿습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증거가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성령은 내 마음의 죄가 예수님 피로 씻어져야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능력입니다. 그럼 여기에 물은 뭡니까? 물. 그럼 물에 대한 증거도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증거도 있고 피를 피의 의미라는 증거도 있는데 그럼 물의 증거는 뭐냐? 물에 대한 증거.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심이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물은 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랬습니다. 곧 세례라. 부활하심으로 구원하는 표니 표 설계도 우리 수양관을 지을 때 설계도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 다른 대로 이 표대로 그대로 따라하니까 이 소양관 건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럼 세례라는 표대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죄와 함께 죽은 내 영혼이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런 나 내 영혼과 죄를 멸하고 죄와 나와 불을 시켜서 죽은 내 영혼을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게 새 영을 불어넣어서 살리셨구나. 이게 표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더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 속에 3일 계시다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새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이런 세례라는 의미가 내 마음에 분명한 증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죽은 내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께 합해졌고, 이런 죽은 영혼을 예수님이 성령의 생리를 불어넣어서 부활시켰구나,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그런 구조가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1장 읽었습니다. 41장에 애굽 왕 바로왕이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가진 왕이 왜 요셉한테 전권을 넘겼냐? 39장에 보디발은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으로 인한 형통은 얻었지만 보디발은 전권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내 인생의 전권을 넘겨서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나를 정확히 몰라서 예수님으로 은혜는 입어가지만 내 인생의 정권을 넘기지 못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나는 내 의사로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내 의사로 뭘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왕은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엄청난 권력과 권세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왜 전권을 요셉한테 넘길까? 보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 앞에 30절, 장 41장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일곱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7년 풍년도 오지만 뒤에 오는 7년 흉년에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자, 7년 기근이 오면 애굽 나라 땅에 사는 그 모든 사람, 자,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눈으로 보면 이미 우리에게는 사망이 온 겁니다.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내 인간의 수단으로, 내 인간의 재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영원한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을 넘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흉년 때 요셉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바로왕은 이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이 말씀으로 모든 백성을 보고, 이 말씀으로 가족을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길이 없다. 지혜를 가진 요셉한테 맡기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37절부터 바로왕은 죽음을 받기 때문에, 멸망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래, 집안 일을 맡기고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이제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이 결정해라.
맡겼던 겁니다. 제가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교회와 종들을 통하여 내 가정일을 맡기게 하고 사역을 맡기게 하고 모든 일을 맡기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 기근은 오지만 흉년이 7년 동안 오지만 요셉이 저장한 양식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경이 영원한 기근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복음으로, 약속으로 살리고 부활시키고 소망을 넣고 평안을 넣고 다 살려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 믿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을 때 힘이 솟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도 우리 2013년, 14년 DL 무디 같은 분들이, DL 무디 같은 사역자들이 40명, 50명 일어날 거다. 누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다고요? DL 무디 같은 사역자들이. 그래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금년에 미국에서, 지난해 미국에서 여러 도시에 칸타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조건은 전혀 안 되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칸타타를 했을까? 하나님 한 분 의지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하는 사업,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인장 반지를 떼어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총명,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직장을 이끌어가고 우리 하는 사업을 이끌어가면 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복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세워지면서부터 애굽 나라가 흉년은 오지만 다 넘었던 것처럼 구원을 받기 전에도 어려움 오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어려움은 여전히 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인하여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소망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5장 2절 1절 더 읽겠습니다. 읽고 적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이 은혜의 들어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은혜라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내 것이 조금 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냐? 죽은 자가. 누가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는 죽은 자에게 작용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가정일이고 무슨 일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어하고 베푸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